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팀 켈러 목사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에베소서 이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이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강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한 일주일 동안 팀 켈러 이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 이게 머릿속에서 이제 떠나질 않습니다. 아, 결국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의 이제 죽음을 접하면서 자꾸 그분의 얼굴, 여기 한번 보시죠. 이 팀 켈러,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마지막 암 투쟁하는 그런 그 모습이 이렇게 자꾸 떠오릅니다. 영어로 이제 가서 보니까 티머티 켈러 1959에서 2023. 예, 아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도 1959에서 얼마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어디부터 어디 요 하이픈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 70년, 80년이 이 하이픈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주 뭐 미남이고 목소리도 아주 좋고 참 훌륭한 그런 그 리더십을 가진 이런 분. 위키백과에 이제 가서 보니까 팀 켈러는 미국의 목사이고 신학자, 기독교 변증가이자 뉴욕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 리디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시는 분이잖아요. Redeemer Presbyterian Church의 설립자이다 이렇게 돼 있고 1989년 아내 캐티와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20년 동안 다양한 젊은 직장인들을 지도하며 대형 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팀 켈러는 여러 도시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도시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나 자료들을 출판하는 리디머 시티 투 시티라고 하는 그런 단체의 이사장도 이제 맡았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8개 도시에서 250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존 파이퍼와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하나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위키백과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1950년에 펜실베이니아 주 앨런타운에서 이제 태어나서 22살 되는 1972년에 버크넬 대학교라고 그리고 유명한 그런 대학교입니다. 버크넬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3년 동안 고든 커넬 신학교라고 장로회 이제 신학교에서 목회와 석사를 이제 하고 거기서 이제 부인 캐티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1981년부터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여기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 받은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이제 재직하다가 목회의 길로 이제 들어서서 팀 켈러는 도시 목회, 도시의 교회를 세우는 거, 그렇죠? 이런 거에 뭐라 그럴까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이제 감당을 했습니다. 2002년에 갑상선 암에 걸려서 이제 고생하다가 18년 뒤인 2020년 6월에 췌장암 이제 판정을 받아서 3년 동안 이제 투병을 하다가 2023년 5월 19일 72살의 나이로 호스피스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아직 호스피스 제도가 이렇게 크게 정착이 돼 있지 않은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제 확실히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으면은 병원에서 호스피스를 이제 보냅니다.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며칠을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호스피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 켈러도 병원에서 이제 고칠 수가 없다 이런 판정이 나서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아마 이틀인가 3일 호스피스에서 이제 지내고 부인과 함께 같이 있다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이제 받았습니다. 저는 12년 전에 팀 켈러가 지은 결혼의 의미, 영어로는 meaning of marriage, 우리나라 말로는 결혼을 말하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처음 팀 켈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결혼의 의미 이 책을 가지고 제가 결혼 시리즈를 12년 전에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했습니다. 아까 사진 이렇게 보니까 아마 대머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머리를 완전히 이제 미는데 이런 민 모습으로 목소리가 또 굉장히 독특합니다. 팀 켈러 목소리가 깨끗하고 아주 독특한 그런 목소리로 설교하는 그의 모습이 눈에 이제 선합니다. 팀 켈러는 젊은이들, 특히 뉴욕의 젊은이들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했어요. 자기 가족과 함께 세운 그 리디머 장로교회는 현재 5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뉴욕, 이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 가장 큰 도시, 여기에서 말 그대로 가족과 함께 몇 명이 시작을 해서 5천 명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 뭐 오순절 은사운동하고 넘어지고 이런 거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이렇게 교회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데 젊은이들 교회로 끌어들이는 그런 아주 놀라운 사역을 이제 했습니다. 가장 세속적인 이런 도시에서 이런 일을 이룬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고 또 그의 탁월한 리더십의 결과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팀 켈러가 지향하는 신학적인 노선, 장로교 칼빈주의, 또 도시교회 성장 및 부흥 방법, 또 음악 등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투병을 하면서 팀 켈러가 느끼고 고백한 것, 즉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연약한 인간으로 투명하게 서 있는 그의 모습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이제 준비해서 전달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명한 목사의 죽음을 보며 그 일이 언제라도 내게 닥칠 수 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에요. 특별히 죽음을 잘 대비하는 것, 그것은 뭐냐,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죽음을 잘 대비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죽음을 가장 잘 대비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며칠 동안 죽음에 대한 생각, 팀 켈러의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팀 켈러 목사의 죽음을 통해 특별히 그의 말년에 일어났던 일들, 이걸 좀 소개를 하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2021년 4월 부활절 기관에 팀 켈러는 암 투병과 팬데믹을 겪으며 자신이 변화한 체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언제 암에 걸렸냐? 2020년 6월에 암 선고를 이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부활절 기간에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고 암 투병하는 이런 과정 중에 본인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을 진솔하게 이제 털어놨습니다. 특별히 그는 암 투병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했다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2020년 4월에 아직까지 이제 췌장암 선고를 받기 전이에요. 한 매체와 인터뷰를 이제 하면서 자신이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두려움의 시대에 필요한 희망, 그 희망은 바로 부활과 부활절이다, 이런 그 책을 지었거든요. 이 원고를 집필하던 중에 기독교의 부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달 지나서 췌장암 이제 선고를 이제 받게 됐어요. 켈러 목사님은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주 빨리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지금까지 부정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면 내가 이 일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그 부활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한번 반문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주 훌륭한 목사예요. 신학적으로 아주 정통하게, 능통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던 그런 목사가 지금 췌장암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정말 내가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문하게 됐다는 겁니다. 반문하게 됐다. 원래 이 책은 2016년에 출간된 감추어진 크리스마스의 설명서로 이제 기획이 됐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또 암 선고 이후에 암과 투쟁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됐다고 이렇게 켈러가 이제 회상을 했습니다. 이에 그는 SNS를 통해서 나는 지금 부활에 관한 책을 쓰고 있으며 내가 죽을 것이라고 반쯤 믿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살면서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저 죽을 거다라고, 뭐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그걸 반쯤만 내가 믿고 그러고 이제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나는 부활에 대해서도 반밖에 믿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까지 부활을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도 반만 지금까지 믿어왔고 부활에 대해서도 정말 진실로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정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믿었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반만 믿은 것 같다는 거예요. 예, 팀 켈러가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는 내가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활에 대한 더 크고 깊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신학 교수를 하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대형 교회, 커다란 그런 교회를 이끌면서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런 신앙을 설파한 그 목사가 지금 암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더 열심히 연구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SNS에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켈러 목사는 이후 몇 달 동안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더 많이 들여다보았고 지적인 작업, 모든 걸 수집을 해서 정말이구나 이게, 그렇죠? 또 정서적인 그런 작업, 이걸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더 확실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작업을 병행했다 그래요. 아울러 그는 오로지 기도와 성경에 몰두하며 성령님께 자신의 마음을 현실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다. 내가 이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이 정말 내 확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믿음을 내 마음속으로 가져가고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고 확신을 키우고 효과를 얻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진리에 빠져들고 성령님께 그것이 내 마음의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간구하면 그분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목사,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목사가 죽음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한 이 사실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죽음 앞에 선 정말 세상 사람들 눈에는 유명한 그런 목사, 이런 목사가 이렇게 진솔한 고백을 할 때 저는 이런 목사,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거부하며 살고 있음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반드시 자기가 죽는다는 것과 영적인 현실을 직시할 때 이 땅에서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고 부활이 가져다주는 변화시키는 그런 그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예,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거,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한다는 거, 예, 이거를 직시하게 될 때, 예, 이 땅에서 시간을 바라보는 게 이게 시간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자세가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어로 transforming power,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은 덜 중요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진정한 영적 체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가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딱 쓰니까 내일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게 별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이제 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으로 점점 이상하리만치 어둡게 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켈러는 이와 같은 경험에 대해 직장이나 친구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작은 죽음 속에서 이런 것을 연습해 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잔치집에 가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당신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믿음을 가져다가 당신의 마음속에 그거를 현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의 위로가 되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당신의 구원자로 바라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훌륭한 그런 목사인데 죽음 앞에 서서 정말 죽음이 내 앞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자신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거를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한 이후에 암투병이 이제 계속 진행, 3년 동안 이제 암투병을 했는데 이 고백 이후에 1년 반이 지나서 2023년 1월, 올해 1월에 그는 암투병하는 동안에 기도 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시편을 낭송하는 것이 어떻게 자신을 지탱해 주었는지 또 소개를 했어요. 2023년 올해 이제 만 72세가 됐는데 기독교 유튜브 채널 영어로 프리미어 언빌리버블이라는 이런 그 유튜브 채널에 화상으로 이제 출연해서 암을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제목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켈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신과 자기 아내 캐티가 암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암 투병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 생활이 성장하는 것을 목격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 이전에도. 근데 죽음 앞에 서서 기도하게 되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더라. 과장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와 아내는 제가 암을 겪기 전에 기도 생활과 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잖아요. 아프기 전에는 말 그대로 세상의 많은 영광과, 그렇죠?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그런 목사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강단에 서고 그러면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죽음 앞에 딱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기도하는 거, 영적인 상태, 이 상태가 그 전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시편 90편 14절 말씀, 오 아침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오 아침 일찍 주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걸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시편 말씀이 내 삶의 실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또 기도에 관해서는 내가 이제야 좀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차원에 이르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런 선한 일들, 뭐 나의 선함,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이런 것이 별로 좋지 않았구나, 이런 거를 본인이 직접 느끼게 됐다. 이렇게 유명한 목사가 이제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인간으로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 이걸 기뻐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켈러 목사님이 당신이 정말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 당신의 시간과 하나님 그리고 배우자를 보는 방식이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내가 죽는다, 죽어요 내일이고 언제고, 이걸 확실히 알게 되면 당신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 또 하나님, 그 다음에 당신의 배우자를 보는 방식이 바뀌게 된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실제로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또 인터뷰하면서 내가 이제 암투병을 하다 보니까 삶의 속도가 늦추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선한 일이 됐다고 한 사실도 알게 됐어요. 실제로 이 암 걸리기 전에 아주 나는 왕성하게 목회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시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목회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도시로 돌아다니며 왕성한 그런 생활을 했어요. 자기 말로 너무 오랫동안 지나치게 활발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을 통해서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이 머물러야 했던 곳, 거기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바쁘게 살았는데, 근데 사실은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거기다 보내서는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들과 관계가 좋다는 점에서 매우 축복을 받았다. 글쎄, 제가 봤을 땐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자식들하고 잘 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암투병을 하는 가운데 자식들과도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아내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암 진단으로 인한 불안을 해결하는데 죄책감부터 우울증까지 모든 문제를 다룬 시편이 내게 가장 큰 위안을 줬습니다. 다른 거 읽지 않고 시편을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죄책감, 우울증의 문제, 특히 시편은 이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시편 42편 가서 오 내 혼아, 그렇죠? 시편 42편에 가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이 시편을 좀 읽었거든요. 시편 42편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11절에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죽음 앞에 바로 섰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여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그렇죠? 43장 5절에도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낭송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위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가르쳐 줄 만한 것은 시편만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 앞에 섰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죽음 앞에 서서 본인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은 시편을 계속 읽고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참 너무 진솔한 고백이에요. 이 불안 앞에 이 유명한 목사가 지금 섰는데 어떻게 해요? 시편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운동하고 산책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았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2023년 5월 19일 오전에 마지막 순간을 아내와 함께 호스피스에 이제 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쉬움이 없구나. 전혀 없어. 이게 에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죽는다, die라고 하는 그런 말이 707번 나오고 죽음, death라고 하는 그런 말이 372번 나오고 이외에도 죽음을 뜻하는 다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사망이란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적어도 성경에 사람의 숨이 끊어지는 그 일이 2000번 이상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죽는다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토픽이다.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하니까 2000번 이상 이게 지금 거론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디에 처음 죽음이 나오냐? 창세기 2장 17절에 죽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맨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하고 8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는 죽음이 없다 하는 그런 데서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첫 책, 첫 부분에 죽음이 나오고 쭉 죽음이 이어지다가 계시록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21장,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21장에 사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의 경고로 시작해서 죽음이 제거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으면 1959 이거 하고 언제가 될지 하여튼 모르는데 이 하이픈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하이픈 바로 끝나는 데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 바로 그 인생의 끝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로 영원히 운명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로 운명이 영원 무궁토록 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뭐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런 환경 조건 속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끝날 때는 딱 두 가지로 운명이 영원 무궁토록 결정이 된다. 이거는 인생은 뭐 가난한 집에서 사는 부자에서 태어나든 어찌됐든 70년에서 80년, 요새 같은 뭐 90년에서 100년 하면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인생이 끝난 그 이후에 영원이라고 하는 완전히 사람이 가늠해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무한대 차원의 이런 그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죽을 때 운명이 두 가지로 완전히 나뉘게 된다.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운명이 영원히 나뉘는 거예요. 자, 성경 가서 보니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읽은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며칠 있다가 의사 만나러 가. 그 약속이 정해져 있어. 어포인먼트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어포인먼트 영어로. 그렇죠?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래서 사고가 나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하여튼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도 죽을 수 있고 노인도 죽을 수 있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이 없이 권력이 있는 자, 권력이 없는 자, 많이 공부한 사람, 뭐 공부 많이 못한 사람, 그렇죠? 뭐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 죄인 할 거 없이 누구든지 다 예외가 없이 죽게 돼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게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죽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죽고 다윗도 죽고 그렇죠? 솔로몬도 죽고 그다음에 신약시대에 유명한 사도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마르틴 루터도 죽고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 링컨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잘 대비해야 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삶 자체가 곧 죽음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의 삶 속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삶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실제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체험해야 될 것 가운데 마지막 거예요. 누구나 다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한번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두려움과 호기심과 불안을 가지고 예외 없이 거쳐가야만 하는 그 문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팀 켈러의 죽음을 보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좀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을 느끼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죽음을 능동적으로 맞이하는 사건이 아니라 큰 세력을 가진 어떤 타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수동적으로 당해야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원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죽음이 닥친단 말이에요. 타력에 의해서 죽음이 누구에게나 닥쳐요. 죽기 싫은데 죽음이 다가옵니다. 죽기 싫은데 죽음이 다가와요. 죽음이 다가오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단절이 되고, 그렇죠? 그런 상태로 인간을 몰아가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왜 죽는지 그 이유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가서 보니까 16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될 때 사람이 죽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죄를 짓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기 때문에 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옳고 저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교만해서 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이브는 이 선악과를 이제 따서 먹었고 결국 죽게 됐어요. 성경의 죽음은 분리를 이야기해요. 분리.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영적으로 죽게 됐어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몸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관계, 이런 관계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되니까. 어디서? 위에서. 다시는 위에서란 뜻이에요.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위에서 다시 태어나요. 땅에서 한번 태어나는 걸로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이 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담 같은 경우 930년을 살고 결국은 육적으로 죽게 됐어요.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영과 혼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걸 성경은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두 가지 죽음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죽음, 죽음이 다 공포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죽음의 공포, 두려움, 불안, 이걸 극복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최대의 과제예요. 첫째 사망, 다시 말해 몸의 죽음은 이 세상 누구나 다 당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다. 그렇죠? 정해진 거예요. 여기에도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어요.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냐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팀 켈러가 지금 우리 앞에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진솔하게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상황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게 정말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인간이 첫째 사망, 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이 돼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에게서 추방된 모든 자들이 함께 거하는 불호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저지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많은 경우 나쁜 말로 사용이 되는데 그런 말 아닙니다. 이게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죄의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냐? 정죄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영생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죽는 이유를 말해주는 유일한 체계예요. 왜 사람이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 어떤 시스템도 어떤 가르침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답도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를 받아야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람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손자, 손녀들이 와 있어요. 요 조그만 아이들이 죄를 져요. 죄를 뭐 알아서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죄인. 사과나무가 물 주면 뭐 열매를 맺어요? 사과를 맺는 것처럼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냥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 죄들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그렇게 써 있어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하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을 입었어요. 여기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속죄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죄 없는 누군가가 완벽한 희생 예물을 드려서 손상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을 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존재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atonement, vicarious sacrific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속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 속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그분을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죄 자체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대신 속죄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죄를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고 십일조 드리고 목사의 말을 듣고 교회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 탄생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인간의 모든 죄가 제거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거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걸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 4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왜 찬송해야 되냐?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산 소망, 그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고 한 이런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이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은 상속유업을 받게 했다. 그래서 부활과 더불어 영원무궁토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속유업,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주는 그런 상속유업을 영원무궁토록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켈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켈러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부활을 반만 믿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모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하고 팀 켈러 목사님은 아주 절친한 그런 친구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팀 켈러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죽기 한 2, 3일 전에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그럽니다. 이메일. 아마도 더 이상 이제 살 소망이 없다고 병원이 이제 판단해서 병원에서 이제 나가서 이제 호스피스에 이제 거하게 될 때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이 죽음이 팀 켈러도 아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글피는 내가 죽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나 모레 글피는 내가 죽는다. 이걸 지금 직감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 파이퍼하고 켈러가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파이퍼가 자기와 그가 주고받은 그 이메일 대화를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면 2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와의 마지막 이메일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파이퍼가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영어로 하시거나 하시는 분은 그냥 우리 한국말로 팀 켈러 목사와의 마지막 이메일 이렇게 치면은 2분짜리 동영상이 파이퍼 목사님의 동영상이 나오니까 한번 보기 바랍니다. 켈러는 바로 죽기 전에 젊은 목사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걸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도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가서 보면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일들 뒤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도시와 장소로 그들을 둘씩 둘씩 자기 얼굴 앞에 이제 내보냈어요. 자 이들이 나가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죠 많은 그런 일을 하고 17절에 그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합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가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하니까 마귀들이 이 사람 몸에서 떠나고 하는 걸 막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가짜고 지금 예수님 당시 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들이 쫓겨나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거, 내가 이룬 엄청난 사역, 엄청난 무슨 교회, 예, 그렇죠? 이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거. 죽음 앞에 선 팀 켈러에게 가장 위안이 됐던 말씀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20절 말씀이야.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해라. 왜 팀 켈러가 이 구절을 인용을 했냐. 팀 켈러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장로교 목사님 중에 가장 유명한 분 20세기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어요.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임종하기 바로 전에 끝까지 부둥켜 안고 위안을 받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로이드 존스도 죽음이 두려웠어요. 어느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죽는 게. 그런데 로이드 존스도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지금 팀 켈러도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어요. 근데 지금 죽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말씀이 가장 크게 위로가 됐냐. 내가 이루어놓은 그와 같은 일, 내가 이루어놓은 교회 사역, 무슨 문서 사역, 뭐 한 이런 모든 거 이거 다 아니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거,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가장 큰 위안을 받았다. 이게 팀 켈러가 마지막으로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젊은 목사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를 알고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를 섬기고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목사 같으면 열심을 다해서 교회와 양떼를 사랑해야 돼요. 이런 가운데 부흥도 경험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 이런 거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 기쁨, 영어로 thrill, thrill 뭐예요? 흥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흥분, 이게 죽음 앞에서 내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 이거를 팀 켈러가 모든 젊은이들에게, 젊은 목사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일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인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팀 켈러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5,000명 교회 지금까지도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거.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